제가 이제 몇주 전에 한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때 보니까 시애틀에서 이제 경유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시간이 한 2시간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2시간이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린데도 사람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에 탔는데, 타기 전에 이미 1시간이 이제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은 여유가 1시간 정도밖에 없으니까 어렵겠다 싶은 마음에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탔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평상시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두 개나 한 번에 경험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 가지고 속력을 내 가지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륙하려고. 막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방송이 나오는데 막 이륙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계적인 무슨 결함이 사인이 떠가지고 이륙을 포기하고 돈 겁니다. 이제 마음에 야 큰일 났다. 이게 더 지체되면은 이 환승이 어려울 텐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또 바로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도착하면은 빨리 승무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뛰어가고 이제 막 머릿속으로 막그 계산하고 있는데 도착하기 한 40분 전인가 방송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현지 기상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아예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 방송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지금 다 이게 모든 게 뒤죽박죽 되는 데서 이제 걱정이 좀 되는데 특히나 샌프란시스코로 간다는 말에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타고 오던 비행기가 아시아나였거든요. 근데 아시아나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번 크게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201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다가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행기가 막 거의 옆으로 막뭐 거꾸로 이렇게 막 돌고 해가지고 야 근데 기적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부상자가 나왔고 세 명이 죽었더라고요. 중국인 여고생들이 세 명이 죽었는데 그 영상 보고 세 명밖에 안 죽었다고 하면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뭐 정말 끔찍한 그런 사고 장면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LA에 있을 때인데 놀란 마음으로 그 뉴스를 봤죠. 근데 그때 이제 신문 기사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이렇게 조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누구였냐면은 승무원이었어요. 아시아나 승무원들 그 특유의 유니폼과 이렇게 딱 쪽머리 이렇게 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승객들을 탈출하는 걸 도와주는데 얼굴을 보니까 막 눈물로 막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막 땀과 눈물과 뭐 아마도 콧물과 해가지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로 승객들을 이제 대피를 시키는 겁니다. 그좀 와가지고 당신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치료 좀 받자고 했는데도 거부하고는 마지막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다 하고는 그제서야 이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처음 겪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도 막 놀라고 그러니까 막 눈물도 나고 막 얼굴이 그렇게 범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책임을 잘 감당한 모습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한국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예전에 올렸던 블로그 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다녀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 일화를 이제 블로그에 쓰셨는데 그것도 아시아나 항공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사연인즉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LA로 돌아오는데 막 너무 시끄럽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비행기 타기 전부터 면세점 있을 때또 이렇게 타기 전에 게이트 때부터 막 자지러지게 울던 그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한국 아이인데 데리고 있는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백인들인 거예요. 딱 봐도 뭡니까? 입양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애가 막 자지러져가지고 울고 하니까 이 백인 이제 양부모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얼르기로 하고 막 안고 달래고 한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 백인분들도 고마워하시고. 근데 재밌는 게그 승무원한테 가면은 울음을 그쳐요. 근데 양부모한테 가면도 막 울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이제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스튜어디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례의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정성스레 돌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땀을 닦아주고 너무 더워하는 것을 알고 옷을 벗겨주며 아이와 함께 하더라고요. 울던 아이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고요. 하지만 엄마에게 돌려주면 다시 울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여러 번, 결국 두 명의 스튜어디스가 손님 서빙을 하면서 아이를 본격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싫은 표정 없이 돌보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밝게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이번에 입양된 아이인데 처음으로 미국인을 보아서 낯가림이 심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 저희에게는 애가 편하게 오는데 처음 보는 미국 엄마인지라 너무 또렷하게 엄마 엄마 하는데 마음이 안 돼서요. 그러면서 아이고 손이 덜덜 떨리네요 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막 안고 있으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불을 다 끄지 않습니까? 한숨 자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가다가 보니 미국인 부부는 지쳐 잠이 들었고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스튜어디스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 놀랍게도 스튜어디스가 그 아기를 업고 재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업고 이제 애를 재우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살짝 보니 아이도 어느새 조금씩 잠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잠든 아기 모습과 헌신적인 스튜어디스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제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몰래 찍고는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 일화를 이제 올렸던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이제 그 아이는 입양돼서 미국으로 가는데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 뭐 원래 생부모에 대한 그 기억도 없을 텐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살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에게 그래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랑과 정이 조금은 좀 심겨졌지 않을까, 조금은 나누어졌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뭐 사석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삼남매가 이제 아버지께 갔습니다. 처음으로 뭐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고, 그때는 비자도 안 나올 때인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비자가 나왔대요.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데 또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비행기 값을 좀 깎아주는 그런 게 있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 입양하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그 중에 한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이제 언챙이라고 하나요? 코에서부터 입술까지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하여튼 어린 마음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얘가 감기가 걸렸는지 노란 콧물까지 막 흘러내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막 울어 제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싫고 막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화장실에 오래 가 있었습니다. 막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일행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뉴욕, 그 당시 JFK 공항인가? 이제 거기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양부모 될 분들이 입양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모처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이제 애들을 건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너무 싫고 막 얘도 막좀 싫고 막 이랬는데 막상 건네주려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부모도 나 같은 마음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도 입양할 아이 보고는 아, 얼굴이 찌푸려지고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모르고 했네 이렇게 후회하면 어떡할까 아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우였던 게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막 너무 예쁘다고 막 안고는 그막 누런 콧물 막 흐르는 그 입에다가 막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일부러 그런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축복받는 나라가 인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기억이 납니다. 알고 나면은 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나면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진리들도 있고 사랑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구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공허함을 가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 씁쓸함만 이렇게 남을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사랑과 관계된 잘못된 경험을 가졌을 경우도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랑을 경험하더라도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이죠.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단두 가지 하라로 정리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뭡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돼야지 종교적일 텐데, 섬기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죠?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치 이 계명이 진정으로 내 자신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선행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행이 돼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고 계명처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 또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지난주도 우리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강조했지 않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갑시다.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으면 그것에 합당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잘할줄 모릅니다.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우한 그런 성장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고 확인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원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우리를 향해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표현되어진 그런 자연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느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 가는 사람은 그 폭이, 그 넓이가 훨씬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뭐 교리적으로 뭐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풍성한 사람이신지, 분이신지 그거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되는지, 그건 늘 기도하고 늘그 얘기, 아,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거 더 집중하고, 그거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좋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쉽고 장담할 수 없는 존재인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면 나를 사랑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거는 동양적인 겸양이고 겸손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했는데 그이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이니까 그 바로 앞에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심지어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보셨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부족함 아무것도 여기에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알고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방학이면 이제 집에 내려왔는데요. 집에 대구에 와서 있다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따로 차를 아마 운전해가지고 새벽 기도 왔다가 저 혼자 이제 집에 먼저 들어가게 돼가지고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게 됐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틀었는데 찬양을 틀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들었던 뭐 노래나 찬양인데도 가사를 잘 모르고 이렇게 늘 듣다가 어느 순간 가사가 이렇게 딱 들리면서 이런 가사였어?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그랬어요. 근데 가사가 딱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눈물 콧물이 막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잠깐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나 뭐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이 고장이 난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가사가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너무 그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좀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그럼 제가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 곡이 또 한 개가 더 있긴 한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화가 몰랐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비슷해서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아 이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간의 대화라는 게딱 깨달아지고 또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보셨고 작정되었던 겁니다. 마치 뜻밖의 인간들이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막 가슴 아파하다가 아유 아빠 제가 갈게요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포인트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독생자 예수에 대한 주님의 사랑.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에 대속물로 오시고자 했던 예수님, 또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모든 본질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알고 주신 사랑입니다. 모르고 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을 베풀지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배신감 가운데 치를 떨 때가 있고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던 찬양을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영어 찬양인데요. 가사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I see in you strength. shine. I can see deeper than that. I know you better than that. I knew what I was getting into when I called you. I knew what I was getting into when I said your name. I said it just the same. I knew what I was getting into, and I still want you. I knew what I was getting into, and I still like you. You're only at the beginning. You've only just begun. And I know where you are going. And all you can see is the moment that you're hurting. And all you can see you're aching. But listen, I knew what I was getting into when I called you. I knew what I was getting into, and I still want you. I knew what I was getting into, and I still like you. I knew what I was getting into when I called.
물론 뭐 이 찬양 가사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우리를 부르시고 모르고 우리를 정하시고 모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 자신, 우리의 조건, 우리가 한 것 하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자신 있는 것, 자신 없는 것, 그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늘 누린다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쥐어 짜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작은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혹은 선을 긋지 말고, 하나님, 나로서는 자신 없습니다. 나로서는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오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내가 벅차서 나도 또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